예, 시작 이어서 하겠습니다. 9시고 제가 어쨌든 시간을 지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9시 반은 열심히 했는데 좀 빠르니까 좀 듣기 힘드시죠? 그냥 천천히 할게요. 안 빨라요? 아, 빨랐어요? 아, 감독님 또 빠르다 해가지고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으시구나.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예 공생활 기간 중에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까워했는지는 하나의 사건이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몇 번을 되새겨서 읽다 보면 이분이 왜 이랬을까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생활 기간 중에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행한 게 몇 번이었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잘, 선생님 계세요? 잘하시네. 세 번입니다. 한 번은, 이왕 얘기하셨으니까, 누구?
라자로.
네, 라자로는 절대적이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한 번은, 왜냐하면 여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는데, 근데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딸의 회복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과 일행이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갔으면 살려놓은 상태로 병을 치유를 했겠지만, 오, 부의장님 오셨네. 체력도 좋으셔. 여부장님 한국 갔다 돌아오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어쨌든 살리셨죠. 하지만 우연한 겁니다. 물론 뭐 그 일에 우연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우연한 모습이고 인간이 볼 때 우연한 모습이고요. 하나는 죽은 라자로를 살린 기적은 이 사건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죽은 이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죽은 다음에도 라자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며칠을 당신이 있던 자리에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끌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시체가 실제로는 썩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얘기도 다음에 또 할 기대가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나인이라는 마을에 과부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기적은 다분히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예수님은 누가 청하지 않는 이상 나서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예외입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죠. 루카 7장 11절에서 15절.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러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은 우연히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그 장례는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인을 알게 된 예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겠습니까?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잠시라도 그렇게 잃게 될 당신의 어머니를 떠올린 것이죠.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었지만 그 과부에게는 그 일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외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 뭐 몸을 치유해주는 기적도 누가 와서 해달라 할 때 그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몇 번을 외쳐야 돌아보시던 양반이 이방인 지역에서는 그 뭐 가족에게 주는 거를 갖다 개한테 줄 수 없다고까지 말했던 이분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당신이 나서서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예, 이 맥락으로 볼 때 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성모님을 빼놓고 이 나인의 기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재해석에 무슨 비약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죠. 모자지간의 사랑.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요한복음의 십자가 밑에서의 사건, 두 사건은 그렇게 서로 간의 시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모자간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죠. 성모님은 그런 일생을 사신 겁니다. 슬프지만 이렇게 모자간의 깊은 사랑이라면 충분히 아름다운 또 일생이었겠죠. 어쨌든 모든 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고통의 와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성서상에서 그러면은 전하는 이 성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라고 합니다. 이게 성서상의 성모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성모님의 행적은 성서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전통,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모습을 감춘 성모님은 교회의 성전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에페소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페소라고 하면 지금 터키 국가죠. 근데 콘스탄티노플 쪽 말고 그 반대쪽 아시아 쪽에 밑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페소에 도착해서 어느 산 위에 성모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산은 현재 코레소스 산이라고 불리는데 해발 한 400여 미터 높이의 산이 되고 지금 에페소 시내 중심부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마 가보신 분들은 없겠죠. 성모님은 이곳에서 요한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성모님이 살던 집터에 성녀 마리아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고 나서 한참 후인 1400년도 중반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교 전파로 파괴가 되고 동로마 제국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살던 집은 기원 후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교회의 가장 큰 이 회의죠. 에페소 공의회가 마리아의 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어머니 곧 성모시다라는 교의가 함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모님의 집터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1400년도에 파괴되고 300년의 시간이 훌쩍 흐른 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다가 교회 안에서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얼마 안 됐죠. 독일 듀일멘이라는 농촌 마을에 안나 카타리나 에메리라는 수녀, 독일인 수녀가 있었는데요. 그 수녀님은 꿈속에서 자신의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고 성모님이 선종한 곳의 위치와 교회의 모양을 꿈속에서 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인 클레멘스 브레타노라는 사람이 이 수녀님을 찾아가서 5년 동안 그녀의 증언을 듣고 기록합니다. 브레타노는 수녀가 꿈속에서 계시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1852년에 성모 마리아의 생애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에메리 수녀는 한 번도 독일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모 마리아의 거주지와 승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술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에페소에서 3시간 반 걸리는 걸어서겠죠. 시골에 살았다. 마리아의 거주지는 높은 언덕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의 왼쪽에 있다. 에페소의 서남쪽에 가파른 야산을 오르면 있다. 에메리는 그 집의 구조가 직사각형 석조물이고 창문은 높고 지붕은 평평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개가 나 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꿈에서 본 대로 서술했습니다. 문의 위치, 굴뚝의 형상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81년 라자로 교회라는 곳에 아베 줄리안 구에라는 프랑스 신부가 이 브레타노의 책을 읽고 탐사반을 이끌고 현지를 답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구에 신부는 에메리 수녀가 서술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구에 신부의 발견은 그다지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10년 후인 1891년 7월 29일 프랑스의 마리 드 망다 그랑시 수녀를 비롯해 폴린과 융등 라자르 교회 신부들이 이 구의 신부의 발견 기록을 보고 그 유적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들은 폐허가 되어서 지붕도 없는 이 돌집이 오랫동안 그곳 주민들에게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곳 주민들은 초대교회 시절 에페소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을 터키어로 동정녀의 문간이라고 부르면서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8월 15일에 이곳을 꾸준하게 성지 참배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의 집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으킨 사람은 그 일행 중에 하나였던 그랑시 수녀였습니다. 그랑시 수녀는 그 집을 매입하고 복구하고 보존하는 데 매진합니다. 그랑시 수녀는 이곳 마리아의 집에 조그마한 가톨릭 성당을 하나 세웠고요. 그동안 성모 마리아의 선종 및 승천에 관해서는 뭐이 에페소 말고 하나가 더 이제 예루살렘 선종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페소 선종설이 사실 그러고 나서는 대립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 가시면 마리아 성당이 있죠. 성모 성당이 있는데 그 성모 성당의 지하에 내려가시면 성모님이 검은 수의, 통으로 된 검은 수의를 입고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성모 영면 성당이라고 부르죠. 원래 거기가 성지였는데 에페소 때문에 성지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나중에 좀 다시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모 마리아의 선종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이 교회 교부들, 교부들하면 초대교회 학자들을 말합니다. 교부들 사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에페소에서 선종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좀 늦죠. 12세기 들어서 비로소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동방교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모든 동방교회의 그 교회적인 문화가 이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세기라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추측해 볼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즈음에 비로소야 이제 그 유적들을 찾으면서 다시금 에페소가 떠오른 것이죠.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 때문에 막혀 있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 통로가 뚫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집의 발견은 에페소 선종설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에페소 선종론자들은 에페소 유적지 내에 최초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던 성당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뭐 지시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지었다는. 하지만 마리아가 에페소에서 선종했다는 전승과 에페소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집 유적에 대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전통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페소의 돌집이 성모 마리아의 집이라는 선언을 내리지 못했다가 이제 교황청이 이런저런 뭐 기적들을 읽고 이제 자료가 모아졌겠죠. 이 논쟁을 정리를 합니다. 1896년 교황 레오 13세와 한참 후에 1961년 교황 요한 23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선종한 장소로 전해지는 성당, 마리아의 무덤 성당에 대한 권위를 폐지했습니다. 네, 폐지하고 에페소의 마리아의 집을 순례 성지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이런 설명까지는 못 들으셨겠지만 그 성모 영면 성당은 성모님의 순례 성지는 뭐 굳이 따지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7월 26일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데 이어서 1979년에 11월 31일에 이제 잘 아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금 방문함으로써 이 성지로서의 전통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교황님들이 역대로 막 연달아서 한세 번, 네번 방문하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2006년 11월 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터키 순방 중에 4일째 되는 날에 에페소를 찾아서 동정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고 미사를 집전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성모님의 이러한 선종 장소보다 이 선종 장소와 더불어서 연결되는데요. 선종이란 말이 조금 불편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교리랑 연결되니까 더 뜨거운 교리가 이 성모 승천에 대한 교리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마리아 무덤 성당을 보면 지하의 성모님이 검은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모님은 승천하셨는데 저런 동상은 모욕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재반 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지도신부님이 되게 성모신심이 되게 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불쾌하시더라고요. 그 성모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성모 승천을 들어보셨죠? 몽소 승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말로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승천과 달리 하느님의 의해서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몽소 승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성모 승천 교회가 선포된 것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배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비교적 근자일이죠.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서와 초대교회 문헌에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곳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으나 어디에서 생을 마쳤는지도 사실 성서상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의 소재나 유해에 대한 기록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런 만큼 비오 12세 회칙이 선포되기 전까지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모 승천에 관한 언급은 4, 5세기 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모 승천에 대해 밝힌 인물은 기록에 따르면요. 그 전에 누군가 있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는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가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모 승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하느님 흠숭과 성모 공경을 구별하면서 지나친 성모 신심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당시는 성모 공경과 신심이 매우 활발했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성모의 죽음, 성모의 장례식 등 이런 제목의 문헌들이 상당히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됐었나 봅니다. 초대교회 때요. 그래서 이 기록들에는 마리아의 예루살렘에서의 사망, 승천 내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 문헌들의 문학들에 수록되어 있죠. 이외에 4에서 5세기경 쓰여진 예루살렘의 디모테오 설교사본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육신과 영혼이 승천했다는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요한 다마세노 655년에서 750년 사이에 불린데요. 그분이 강론 역시 성모 승천 교리에 대한 교회 초기의 전승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막 이렇게 뭐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재미없고 쭉 해가지고는 1854년 12월 8일 발표된 교황 비오 9세 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으로부터 확정된 이 성모 마리아의 원지 없는 잉태 또 얼마 안 된 교리죠. 1854년에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하는데 큰 밑배경이 됩니다. 이 비오 9세 교서 후에 로마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의 육체적인 승천도 교의로 규정돼야 하고 공포돼야 된다는 요청들이 쇄도했고 제1차 바티칸 공회로부터 1941년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 같은 교의 선포를 건의를 합니다. 교회에다가요. 그래서 나중에 113명의 추기경, 뭐 거의 대부분이죠. 300명 이상의 대주교와 주교들, 3만 2천 명 이상의 사제와 남자 수도자들, 5만 명 이상의 여성 수도자와 800만 명 이상의 평신도가 이 건의자에 포함이 사인 쫙 해가지고 이제 그 요청을 보낸 거죠. 마침내 교황 비오 12세가 1946년에 가톨릭의 세계 모든 주교들에게 설문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입니다. 존경할 형제 여러분, 귀하께서는 성모님의 육적 승천을 우리의 신앙교회로 규정하고 선포해도 좋은지 지혜와 슬기를 다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거느린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이를 원하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문지 답변 결과는 거의 만장일치로 발표됐고 마침내 교황 비오 12세는 그래서 50년 11월 10일 회칙 앞에서 말한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모 승천 교의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성모 승천에 관한 교의가 이 교황이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분들의 건의와 청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긴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사학자, 당시에 이냐시오 델링거라는 사람, 또 교부학자, 요한 에른스트 등의 학자들은 이 교황의 무류성과 관련해서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성모 승천교회 선포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정해지고 또 이 대축일 날짜에 8월 15일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뭐 4세기경에 안티오키아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축일이 8월 15일로 정해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방교회에서는 16세기에 성모일도에 성모 승천 8부 축일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큰 축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970년 미사경본 개정에서 성모 승천 축일은 전야미사가 인정된 유일한 마리아 축일이 됐습니다. 그 뭐 성탄이나 부활 이런 큰 것쯤 돼야 전야미사를 하잖아요. 성모 승천 대축일도 전야미사가 인정이 된 아주 큰 축일 미사가 되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뭐 성모 마리아 승천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교회의 무상의 성모가 하늘의 울림을 받음을 보면서 마리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업적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 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정녀 평생 동정이 성모 마리아라는 그 교리도 어떤 확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모님 교리가 좀 다 좀 그런 승천도 그렇고 동정 마리아는 좀 초반의 교리긴 하죠. 무염시태라는 것과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또 성모 승천도 요 근래에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승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승천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선포를 했지만 그 육의 승천 우리가 어떤 것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동정 성모님이라는 교리와도 마찬가지고요. 꼭 몸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떠서 올라가야지만이 그 몸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물음이요. 예. 그 무덤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 몸이 승천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느님이 전지전능하다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몸을 올려야지 승천하는 것이고 무덤에 묻혀 계신 상태로 부활하신 것을 그걸 승천이라고 할 수 없는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승천은 부활의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승천은 부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마리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업적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승천,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몸이 떠서 올라가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 그래서 하늘로 떠서 올라갔다의 이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영 중심의 부활을 이렇게 해가는데 그 육신이 무덤 속에 묻혀있고 뭐 화장되어서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져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부활의 걸림돌이 된다. 이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서 부활이 곧 승천이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붕 떠서 올라가셨어. 그 말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건 훨씬 더 이 승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게 되죠. 그래서 몸이 올라가든 말든지 간에 결국 부활 안에서 육신도 영적으로 변해서 영으로 편집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 영의 부활과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영 중심의 부활이거든요. 몸을 영 안에 담아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물질이시겠습니까? 영이시겠습니까? 물론 물질을 포함하고 계시겠지만, 물질을 포함하신 영 자체이시죠.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피조물이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영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들이 모두 물질이 됐다면, 그 모든 물질이 된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게로 다시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돌멩이 하나, 풀 하나, 그냥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간만 쏙 빼가지고 인간만 구원하시겠습니까? 모든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은 결국에 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영으로, 하느님만으로 수렴되는 그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볼 때, 이 승천이라는 말, 너무 이렇게 육신에 집착해서 이 승천을 바라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의 승천이 되는 거죠. 우리도 승천할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승천은 그러한 부활의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지나치게 이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조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승천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없는 잉태가 구원의 첫 열매인 성모 마리아 신비의 출발점이라면 하늘의 울림을 받은 승천은 성모 마리아 신비의 종착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사전이지만 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성모 승천이 종착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모 교리의 최종 목적지는 승천하신 성모님의 이 천주의 성모라는 화관을 씀으로써 완결된다고 보는 것이 맞죠. 승천하셔서 그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모친의 자리에 뭐라 했어? 영광신 묘단 천상모회관을 이렇게 받아쓰셨잖아요. 그게 이제 완결판이죠. 근데 이제 대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가장 최종적인 모습, 천상 화관을 왕관을 쓰신 성모님이 가장 최종적인 모습입니다만, 그런데 성모 4대 교리 가운데 가장 처음 이렇게 형성된 교리가 바로 이 천주의 성모 교리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이 성모 4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의 이 동정이시고 무념시태이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세 가지의 교리를 오롯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이 천주의 성모라는 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은 이 성모님의 남은 두 가지 교리, 무염시태라는 교리와 지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1월 1일 날 지내는 대축일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성모님과 여인들에 대해서, 성모님의 모상이 되는 구약의 여인들, 또 성모님을 따라 살았던 또 복음의 여인 한 명을 갖다가 내일은 살펴보면서 성모님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성모님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게 마태오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죠. 마태오복음의 족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족보 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여인들이 한 세네 분 정도 계신 네 명? 성모님까지 합해서 네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네 분을 확인해 보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그네 명이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잠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일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성모님의 실고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실 겁니까?
아니요, 그까지는 준비가 안 되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9시 반에 딱 맞췄네. 그러면 수고하셨고, 마친 기도로 성모성 영광성 바치고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